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마음에 안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인지 우리의 삶은 하루도 마음 편히 있을 날이 없이 어떤 문제에 얽혀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의 문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 어쩌면 인간이 처해 있는 궁극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는 상태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구약 302면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되는 명령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를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너가면 12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다른 절반은 에발산에 서라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들 앞에 큰 소리로 무언가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될 어떤 항목들인데 그 항목을 나열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서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11개쯤이 나열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하기를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온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나라에서 살 사람들에게 모세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무시하고서도 너희가 편안히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 인용된 것을 보니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불순종한 것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도 됩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혹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는데 간혹 마음이 동하면 뭔가 좀 잘해보는 몇 가지 일 그런 것을 율법의 순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규칙 몇 개를 정해서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얼마나 지키는지, 몇 퍼센트나 지켰는지, 또는 지키는 수가 몇 번인지를 점수로 매겨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합격, 잘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냥 정해서 주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살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마치 땅 위에서 살려면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된다 같은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숨을 쉴 줄 알아야 된다 같은 말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물고기는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은 이 땅 위의 질서를 거부하면서도 이 땅 위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인간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경계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세상에, 그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게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인류의 문제, 인류 모두가 처한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다룬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오늘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0문답에서 인용된 것이죠. 나눠드린 요리 문답을 보시면 거기 10문의 답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 요리 문답이 이와 같은 성경 본문, 인간의 현실, 인간의 실상이라는 주제에 이르게 되었는지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리문답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리문답은 1문에서 이렇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자,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리문답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위로를 가르친다는 말은 그 말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듣는 많은 충고처럼 그래도 마음에라도 위안을 삼게 하려고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위로가 정말로 우리 것이 되려면 성경으로부터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쳤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 이 세 가지를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까지 첫 번째 부분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따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답으로 이 일부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되죠. 성경은 우리 인류의 현실을 죄와 비참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두운 말로, 비참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묻게 되는데, 요리 문답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길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인간의 모습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듯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이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모양인 것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나, 서로를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나 라고 묻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참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 그 일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요리문답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때 사랑을 떠올리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 같지 못한가 하는 데에서부터 인간에게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현실, 저주받은 우리 현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타락 또는 불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사이에는 사랑은 가물에 콩나듯 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하고 만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리문답 8문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면 우리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의 존재를 설명했냐 하면 인간은 참으로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인간을 너무 못되게 설명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의 이와 같은 진단이 그리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확인하게 되는, 세상을 그래도 망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라고 모두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상대가 선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접어두는 게 안전하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기 마련이니 괜히 눈에 띄어 정을 맞지 말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심조심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죠. 사랑 같은 말은 많이 들려오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새삼스럽게 사랑은 무슨, 이런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심지어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라기보다는 평생 왼수라고 부르며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라도 헤어지지 말고 서로 죽이지 않고 잘 살아보자고 말하는 것이 세상을 좀 아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살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까를 노심초사하며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사는 게 뭐 이런 것일까? 자, 그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그래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은 아니라고 자위하며 살아보고 싶어 하지요. 이런 모양이지만 서로 많이 미워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우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근근히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그래서 힘든 것이지만 큰 사건만 없으면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처럼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울 리가 없죠. 우리는 계속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나는 큰 욕심 없고 그냥 이렇게라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되뇌며 버틸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긴장을 늦출 때면 언제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저주받은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를 말한다고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문제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죠. 진짜 문제는 요리문답 제10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10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듯 성경은 우리 불행의 근원을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순종과 반역은 참으로 중요하게도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고 오늘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은 그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지 않고 살 때 받게 되는 진짜 대가, 그런 행동에 마땅한 진짜 대가는 그런 정도의 불행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랑하지 않고 사는 불순종에 대한 진짜 대가일까요? 신문답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른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살아서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저주라는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벌까지 우리에게 내리셔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들었는데 웬 형벌이란 말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히려 더욱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란 이런 것이죠. 가장 멋지게 하는 용서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탕하게 한번 웃고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것, 잊어버려 주는 것이 참다운 용서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잊지 않고 원한을 마음에 품지 않고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약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마음이 넓은 줄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친구가 말할 겁니다.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라. 그럼 우리가 답합니다.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친구가 말하죠. 그래도 참아라. 사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서도 없이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는 훌륭하다는 단서도 없이 그냥 당해라, 지나가라 라고 말한다면 우린 잘 견디지 못합니다. 억울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속마음이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일이 묻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만 아신다면 난 그래도 견딜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은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놓아두시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협소해서 생기는 생각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공평함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균형감각 같은 것인데 우리는 왜 마음속에 이렇게 억울한 일,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이런 균형, 공평함을 이루는 일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내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억울함도 그냥 묻혀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억울함에 민감하시다. 그 일을 기억하고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란 바로 그와 같은 바로잡음이 일어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억울하게 눌려서 구겨지고 찌그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름 없이 완전히 펼쳐놓으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 억울한 일은 억울한 채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최후의 심판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시원한 만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곤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는 억울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시에 억울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나 때문에 밤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몸짓 하나, 내 눈빛 하나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만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사람도 우리 인생에 여럿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난 내가 저지른 일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인 것이죠.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303면이었습니다. 자, 거기 저주받을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재산이 많아서 이웃이 누리도록 얻은 땅을 빼앗는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그냥 둔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한 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로구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 나는 세상에 나 혼자뿐이로구나 하는 탄식을 계속 나오게 한다면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 이와 같은 일은 이웃을 암살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길 바란단 말이냐? 그들을 망가뜨린 너희는 내가 가만둘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대하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요리문답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문답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11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할 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을 여기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마찬가지로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행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어미를 거스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들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을 받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사랑 대신 미움을 뿜어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형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생명과 끊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마땅한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마음속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죠. 나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싫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외침입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됐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려고 하는 마음은 많다라고 우리는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럴 뿐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실제 모습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거스르며 주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재앙, 곧 저주 말고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셔야 할 것, 그 마땅한 것은 저주, 영원한 형벌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왜 우리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좋은 일은 별로 없고 하루를 지나고 누울 때마다 삶이 그렇게 피곤하게 느껴지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일, 곧 최고의 형벌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체 우리에게 무슨 입으로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살면서도 좋은 것을 바랄 수 있단 말일까요? 성경은 이런 실상을 외면하고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엄중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다 놓는 인간 실존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스럽게도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 말고 다른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좀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니 우리가 작은 단서 하나만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신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에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형벌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밀어붙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주의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형벌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저주로부터 풀려나오는 이상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리고 요리문답의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는 말씀 가운데에 담겨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면서도 이루어내신 놀랍고 이상스러운 것이라는 것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구원의 소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과연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의도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복된 삶은 글자에만 나오는 것이라고 여기며 불행하고 피로한 인생을 당연한 것처럼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저주 아래 놓인 인류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삶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주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무거운 것인가 실감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